제가 지난 11월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피는 것으로 창세기의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두 달간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생애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는가를 잠시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세우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준 믿음의 모범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을 단순한 위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 모두 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교훈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자기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가나안 땅을 오르내리며 살 때에 그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의 부유한 삶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나은 성, 즉 가나안이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그 마음에는 선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것을 그는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집안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집이 없으면 삶이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줍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집안채를 마련해서 거기에 살아야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하고 이 땅에서의 집한 채가 더큰 위로를 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능히 가나안에서 한 지역을 자신의 성으로 삼아서 거기에 발을 붙이고 이사 다니지 않고 거기에 살수 있었지만, 그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중요하고 더 그의 마음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천막에 거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파트 한 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체적인 소망으로 선명하게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추구하던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의 삶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고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삶이 창세기 25장 19절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만 읽어보면 이 이삭의 이야기는 매우 짧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5장과 26장, 27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이삭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와 겹쳐져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아주 주요한 관심사로 나타나고 이 이삭의 이야기는 아주 한정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학자들이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축복해 주셔서 그가 평탄한 노후의 삶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에는 그렇게 큰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삭의 생애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삭이 정말 젊을 때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의 삶에 있어서도 2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그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의 노년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면 이삭의 가정은 참 그리스도인다운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 인간적인 허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노년에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갈취하고 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동생, 자기의 장자권을 훔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서 신실하게 바라보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육신적인 본능을 따라서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사냥해서 고기를 갖다 주는 이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항상 자기 엄마 옆에 장막에서 엄마를 도와주는 이 야곱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존해서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삭과 리브가의 말년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이삭의 마지막 생애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 창세기 무대에서 사라졌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말년은 참 믿음의 삶으로서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의 말년의 삶에 이런 그의 가정의 부정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결같이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서 먼저 이삭의 가정에 나타난 이 영적인 어려움과 그것에 대하여서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이삭의 삶을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또 거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에 있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가 나이 60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있는 첫 번째 어려움은 리브가의 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24장에서 나오는 긴 이야기는 이삭의 결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가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25장에 오면은 이삭의 가정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삭의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는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이삭이 문제가 아니라 리브가가 오랫동안 아이를 같이 가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임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자신들이 결혼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결혼을 30살에 했는데 8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정말 엄청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바랬는데 끝까지 이 한국에서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서 8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 한 친구는 선교사인데 20년도 결혼이 지나고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나이가 그렇게 젊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가지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자신이 원하는 때에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자신이 젊다고 언제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자녀를 낳는 것, 아이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내가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이 가정에 자녀가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인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나서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색하게도 이 가정에는 자녀가 너무 희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신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그와 같은 마음을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의 삶의 오랜 기간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바로 자녀를 주지 않고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하여 그의 마음과 신앙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언제 아이를 낳았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20년 후에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의 해석이 생각이 약간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삭은 언제부터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59세가 되어서 내가 19년이나 기다렸는데 아직 자식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59세에 기도해서 60세에 낳았을까요? 아니면 50세부터 10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해서 이삭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부터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은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단락의 마지막 26절에 가서는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기사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의 기자가 이런 방법으로 그 나이를 기록하는가 하면 그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삭이 자기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기까지는 20년 동안의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나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자신도 아버지가 100살이 되어서 자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40세에 결혼했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속히 아들을 주시기를, 자녀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강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1년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보통 3개월이면 임신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기지 않습니다. 1년을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2년을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기를 위하여 20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자신들에게 이루어 주시기까지 그들이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삭도 이 20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적인 연약함,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믿음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시점은 이삭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가 성장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도 동일한 것이었고 이삭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열매를 주시는 것은 그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성장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삭의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며 20년 동안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참 우리 자신의 편의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에 거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는 정말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아마도 이삭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주시는 시간을 이렇게 길게 삼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더디 이루어지는 이 불임의 어려운 시험을 기도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발휘했고 오랜 시간 인내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우리 자신만의 어려움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그것이 불임의 형태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또 다른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약점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하게 끝까지 인내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은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고통의 시간은 길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난제,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 자신의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그 약점들을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이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은 다양한 형태의 우리 자신의 문제들, 즉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걸려 넘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의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것을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에게도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들이 너무 격렬하게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 그냥 태 속에서 아이들이 좀 싸웠다. 그게 너무 싸우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리브가가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면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왜 이렇게 탄식을 합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보통 아이들을 임신하였을 때 아이들이 뱃속에서 움직입니다. 애들이 막 발길질도 하고 그런 것을 엄마가 느끼죠. 그때 엄마들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이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중의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요동하는데 이 두 아이가 서로 다투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격렬하였기 때문에 리브가가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징조, 나쁜 징조로 여기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휩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싸우는 아이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는가, 내 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운다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22절 말씀은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리브가 또한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3절에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삶에 있는 자신에게 있는 이 큰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녀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삭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리브가의 신앙도 참 그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그 마음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안과 염려에 압도되어서 얼굴 색이 변하고 불신앙과 절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정말 이제는 자기가 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녀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가서 여호와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처럼 그 마음의 큰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휘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도무지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서 묻는다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리브가와 이삭의 삶에 큰 도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지만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고 두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 하나하나가 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 문제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리브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큰 자가 더 강하고 그리고 동생이 더 약해서 형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순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보다 더 강하게 되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집안이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뱃속에서부터 이 두 형제가 다툼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삭과 리브가는 결코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그냥 큰 자를 축복해 주시고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할 것 같은데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주 중요한 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스를 버리신 이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개념,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에도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것이 그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그것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편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은 선택하고 한 사람은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다 결정해 놓으면 그것은 너무 불의한 것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의 교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에 사람들의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그렇게 의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인간 자신이 처한 위치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공평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에 대한 결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결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으로 선택해달라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줄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사랑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들의 그 항의하는 그 입술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토기장의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 때에 그 한 덩이를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또 한 덩이로는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런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지 아니하냐, 토기장이에게 왜 이 흙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이 흙은 천한 그릇으로 만드냐라고 항의할 수 있느냐?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은혜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밖에는 올바른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삶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할 때에 야곱이 뭔가 더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더 야비하고 간교하고 사악한 성품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선택하셨을 때에 이 야곱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야곱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의 대가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서를 저주하셨다, 그래서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그 자신의 본성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앙의 삶으로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적인 삶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야곱의 삶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훨씬 더 평안하고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의 외적인 삶에 어떤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 삶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고생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시련과 하나님의 그 간섭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 에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다 이루며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그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외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차이는 놀라운 그런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의 외적인 삶에 큰 차이는 가져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영혼에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셔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육신의 본성대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로운 간섭이 그의 삶에 고통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영혼이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의 수단 안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외적인 증거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런 외적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결코 은혜롭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 이삭처럼 20년 동안의 기도의 기간을 거칠 수도 있고 또 야곱처럼 오랜 세월을 험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다투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정욕에 시달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충만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참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참한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행하면서 살 때에 그것이 결코 기쁨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지 않고 그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고 저주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약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이 인생의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은 자신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주는 두려움과 죄가 주는 더러움과 죄가 주는 고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불쌍한 삶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끌어당겨서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그것을 거절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